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담화를 통해 폼페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캐캐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조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리 외무상은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한다면서 폼페오는 갈 데 올 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폼페오 장관의 대북 제재 언급에 대한 반발로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힌 뒤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가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또한 오늘 담화에서 미국이 이 같은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실망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한국의 이해공유가 중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오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거부한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입장 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부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같은 날 두 차례나 그것도 수위를 높인 입장을 다시 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 지켜줬으면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평가했습니다. 거우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담화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등 5,078개 품목에 5%에서 10%까지 신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유예했던 자동차 관세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의 25% 부품에는 5%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전화회견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조만간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구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한일 삼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의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experienced it for my time here as a Secretary of State. It's absolutely valuable not only to the work you mentioned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But important the work we do.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일본과 한국의 양자 그리고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한일 삼각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Most unfortunate, because th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는 동북아 영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probably very appealing to China and to Russia who would like to see that alliance architecture dismantled.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공유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삼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영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끄는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out those bases in Japan, it's very difficult.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 triumph of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의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 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게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협정이란 걸 언급했습니다. 진보 또는 좌파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6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선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 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놓고 한국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경제 경쟁 국면에서 협정 종료는 합리적인 결정이란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한일 관계, 특히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의 근거에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 정권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한일 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 장치라며 협정 종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금이간 미한 관계로 미북 대화와 경제 한일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도 확연히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규탄 시민행동 측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협정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게 다행스럽다며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협정을 폐기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역사와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며 이 같은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미한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와 작전, 훈련 등을 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자체가 일종의 서로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지소미아라는 걸 바닥에 깔고 있어야만 심각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급 비밀을 주는데 저쪽에서도 2급으로 취급해달라. 저쪽에도 2급을 나한테 주면 나도 그걸 2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소위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작전적인 협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안 돼 있으면 저쪽에서 그 보장을 안 해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협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전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미국과 일본 등 동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이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30여 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에도 미북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다음 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와 회동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북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발언과 맞물려 비건 대표의 출국이 미뤄지면서 판문점에서 미북 간 접촉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출국 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과 관련된 거듭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미국은 북한에 연락만 오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표면상 보여진 북한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미북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선 미북 대화가 양측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며 현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드러났던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밑 접촉에서. 즉 다시 말해서 영변만 내놓겠다는 북한, 그다음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 미국의 상황조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과 대화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은 북한과 내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쯤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이 실무협상과 연계하며 비난해온 미한훈련이 모두 끝난 시점에 비건 대표의 방안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교착상태를 풀어내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북 대화 재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혀지지 않는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본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차만 좁혀지면 대화는 바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측이 합의안을만 도출한다면 뭐 당장 다음 주라도 실무협상, 그다음에 4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귀국길에 오르는 당일 아침 북한이 발표한 담화는 당분간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며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요구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했다는 인식하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핵 보유를 고착화하는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담화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나 대변인 명의 등이 아닌 외무상 명의 형식으로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첫 리 외무상의 담화로 이는 북한의 현재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 적어도 9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했던 미북 실무진 간 만남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3일 리용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또다시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그를 미북 협상 앞길의 회방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 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에 미북 대화재개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그 자리에서 미북 대화 책임자급의 인사 개편과 일정 부분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실무 협상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그 협상 진영들이 다시 좀 편성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뒤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실무회담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1차 대의원 회의 때도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보통 대의원 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또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실무협상 재개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미북 모두 여전히 대화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9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서 제한적인 무력 시위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대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김 교수는 이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리 용호 외무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실무 협상에 앞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라 미북 관계자들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 형식이나 형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고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실패로 묘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비핵화가 옳은 일임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최근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우리가 해오던 것의 연장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 규제 완화는 물론 북한의 경제적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화할 만큼의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중앙정보국장 시절 자신이 미 고위 관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밝힌 견해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전진과 후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비핵화를 원한다며 우리가 가서 김 위원장에게 그가 안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나라가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북한 측과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관한 비판적 견해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워싱턴 주야에서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비난이 따를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는 그가 핵 문제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맺은 합의 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일부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접근법은 미국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방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으며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연례 2019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새 핵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추가 핵실험과 더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인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 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활동을 계속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북한 정권의 외교적 고립, 전 세계 확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 등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들,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난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5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기,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다자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해 사용할 의도로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전념해서 이를 개발하고 생산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 무기 협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 계획에서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 감시 활동에 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이후 캐나다 해군의 오타와함이 북한 선박의 환적 등 해상 위법 활동에 대해서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근 인근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는 캐나다 해군 함정으로는 지난해 이후 세 번째 감시 활동이라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또 호주는 9월 초순 이후 주일 미군 가네다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의 군사지휘협정에 기반한 활동으로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라고 방위성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외교공간 불법 임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각국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많은 사업체가 북한 외교부지 임대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업체들의 북한 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 호스텔 분쟁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이 시행되는 것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같은 날 서면을 통해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시설 사용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공간 임대사업에 대한 금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법원이 국제공항의 시위 금지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중고교 대학생들이 다음 달 동맹 휴업에 들어갑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설하는데요. 주요 나라 중앙은행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밝혔는데 일본 측에 공식 통보를 한 거네요.
네,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이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네.
통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로써 지난 2016년 11월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2년 9개월 만에 파기됐습니다.
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
하기로 한 결정이 바로 하루 전날 나왔던 거고요.
네, 한국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의 토론을 거쳐서 협정 파기를 최종 결정했고요.
네.
연장 여부 마감 시한 하루 전인 23일 이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의 반응 볼까요?
네,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날 저녁 관저 앞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속 반대해왔었죠.
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또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날 기자들에게 향후 미국과 철저히 연계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양국 간의 그 청구권 협정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네요.
네, 한국과 일본이요. 지난 1965년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도 시작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협정 문구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면서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 업체인 일본 제철에 2차 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1965년의 협정으로 일단락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강력히 지지해 왔는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성사된 협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두 번이나 관련 입장을 내놨군요.
네, 국방부가 먼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양국의 입장차 해소를 위해서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다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미 국방부가 같은 날 수위를 높여가면서 두 번이나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톤의 성명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에서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은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한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익과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측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간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국가안보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홍콩의 시위 소식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위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24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홍콩 시위대가 SNS, 페이스북 등에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파업을 촉구하면서 교통 마비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수백 편의 항공기 결항 사태가 발생하자 공항 당국의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홍콩 고등법원은 23일 공항 시위 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네. 홍콩의 학생들도 이 시위에 참여합니까? 동맹 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홍콩 시내 10개 대학과 1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갑니다.
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이 대학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대신 시위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들 학생은 다음 달 13일까지 당국이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 수위를 더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요구 어떤 겁니까?
네, 송환법 완전 철폐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행위 조사,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전원 석방,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등 이 5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다음 달 13일에는 홍콩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형태의 수업 거부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정부 홍콩 시위에 무력 투입 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인민해방군 투입 의향을 밝히고 홍콩과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시에 병력을 집결시켜놨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시위 무력을 진압하면 제2의 태난면 사태가 될 거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홍콩 주재 자국 공무원들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이요 23일 이 직원들의 중국 방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홍콩 주재 영국 총 영사관 직원인 이 사이먼 정 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이먼 정 씨는 지난 8일에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시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길에 중국 당국에 구금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사이먼 정 씨가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해서 15일에 행정구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관영매체는 공안당국이 사이먼 정 씨를 구금한 이유가 성매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후퇴의 가능성을 두고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와이오밍주에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예.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나오는 행사가 바로 잭슨홀 미팅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관해서 매년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리는데요.
예.
주요 나라 중앙은행 수장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미국 연준 의장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올해 파월 의장 연설에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미국 경기가 그 침체기에 접어들었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다는 진단과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네. 연준이 최근 그 기준금리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연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난 7월 말에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FOMC가 금리를 인하한 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당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대입니다.
네. 그때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어땠습니까?
네, 제롬 파월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요. 국제 경제 전망과 더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아닌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비한 보험성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계속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까요?
네, 파월 의장은 이 장기적인 인하 추세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살짝 정책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경제가 사실 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준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기업 관련 지표가 꺾인 모습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점도 지적됩니다. 아, 그런가 하면은 이 독일 등 세계 주요 나라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다 이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미국 안에서는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크죠.
그렇습니다. 이 상호 보복 관세를 통한 무역 분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 때문에 주식 시장이 또 폭락을 하기도 했고요.
네. 경기 선행 지표로 쓰이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된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진단과 또 배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네요.
네. 파월 의장을 향해서 기준 금리를 대폭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 금리를 1% 포인트만 내리면 미국 경제가 날개를 달 텐데
네.
파월 의장이 뭘 잘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제 상태가 좋으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좋아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참고로 연준은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타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그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결국 금리를 내렸는데 연준 안에서도 이를 두고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보도를 보면 연준 안에서도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전망을 두고 엇갈리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양덕과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수풍, 강계, 중간 지역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지만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원상 등 일부 동해안 지역만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에 2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앞바다 쪽만 맑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담화를 내고 폼페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캐캐 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조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 일이 될 만하다고도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한다면서 폼페오는 갈 데 올 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폼페오 장관의 대북 제재 언급에 대한 반발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 워싱턴 이그제미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힌 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가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 같은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실망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한국의 이해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따라서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오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거부한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입장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같은 날 두 차례나 그것도 수위를 높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차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 지켜줬으면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회의 비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준을 분석해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국방부와 외무부에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8일 시험한 중거리 미사일은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의해 금지됐던 범주의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전부터 INF를 어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500km 이상 지점의 목표물에 적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담화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5%부터 10%까지 신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나머지 품목은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